살았다 살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 인터넷 세상은 그 재밌더라고요. 이 갑로들박이 펼쳐지는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건 죄다.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되게 명언을 남기려고 애쓰더라고요. 이 하나하나의 대답들을 살펴보니까 다그 나름대로 옳더라고요. 왜이 논쟁이 정리가 안 되냐 하니까 각자가 이미 세팅해놓은 틀 안에서 자기 변론만 하고 있으니까 다그 각각의 이 논증들이 참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이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은 아닌지, 그죠? 제 처음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에 막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여러 한국 사람들이 막 도와주더라고요. 미국에 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도와주던데 간혹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데 꼭 무식을 죄로 취급할 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미국에 오셨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왔는지 얼마나 100% 준비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좀 마음도 상하고, 이게 뭐 죄인가? 미국 처음 와봤으니 모르지. 이랬는데. 영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또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막 열심히 차 옆자리에 태워줘가면서 막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영국 생활하러 오셨는지.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먼저 차를 좀 내려줄 수 있는데, 이 차부터 좀 내리고 볼랍니다.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예. 자기는 뭐 원래 처음부터 잘 알았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 미국에 있던 그분을 똑같이 갖다 놓은 것처럼 마치 그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무식은 사실 죄라고 할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죄 취급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유럽에도 아마 그런 거 많이 사용하지 싶은데 미국은 다 이거 싱크대를 보면요, 이거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 디스포저라고 해가지고 그 수박 껍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버튼이 있어요. 싱크대 버튼을 누르면 믹서기 같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하수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 갈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편하다 볼수 있죠, 그죠? 그냥 다뭐 수박 껍데기도 뭐이 소뼈같이 굵은 뼈다귀만 버리면 돼요. 이게 다 넣고 갈아버리고 그냥 내려 싱크대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니까요. 그거를 이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한국 와가지고 설치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경우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압축 기를 이용해가지고 20% 정도만 갈아가지고 흘려내리고 80%는 자기가 수거해가는 거는 그거는 합법인데 미국처럼 이100% 음식물 쓰레기를 100%다 갈아가지고 100%다 그냥 하수로 내려버리는 거는 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 홍보에 속아가지고 설치하지 말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경범죄니까요. 벌금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경우 가장 홍보한 업체도 잘못이 있겠지만 소비자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의 무식이 죄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재활용 문제가 좀 많은데 이제 편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하는 데다가 누가 계속 그 비닐봉투하고 아기 기저귀를 계속 버리나 봐요. 예, 본인 딴에는 이 아기 기저귀가 요즘 예쁘게 안 생겼습니까? 냄새도 안 새나고 뽀송뽀송하니 이 재활용 되게 제하고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재활용 업체가 이 재활용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 계속 편지가 와요. 결국 이번 주에는 편지가 왔는데 이 기저귀든 이 비닐봉지든 자기가 이 적발되면은 50파운드 벌금 때린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모르고 계속 그 기저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 쓰레기통이 뭐 크거든요. 커서 버릴 곳이 많습니다.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뭐 버리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몰랐다 해도요, 죄라는 겁니다. 경범죄겠지요. 50파운드 정도 되는 벌금이니까, 그죠? 모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꼭 나의 지식의 여부가 선과 악의 여부와 결부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내 지식의 여부가 선과 악의 문제와 결부된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 금강산 그 관광을 가시는데, 가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뭐 하시냐? 뭐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공부하냐니까 숙지 사항이 제법 많대요. 그 뭐겠습니까? 현지 법령이죠. 예를 들면 성경책 같은 거는 본인 것만 한권딱 챙겨야지, 뭐두권 챙기면은 적발됩니다. 신앙서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가서 군인을 촬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기는 순간, 나의 무지 때문에 어기게 되는 순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식은 죄가 될수 있고요,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오래전에 저희 집그 인터폰을 고친다고 제가 그 이제 오래된 인터폰을 떼면서 그 벤치로 선을 팍 잘랐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때 아, 전기를 만질 때는 두꺼비집을 내려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딱 잘랐는데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게 220볼트 아닙니까? 퍽 하는데 눈앞에서 퍽 하는데 벤치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안경 안 끼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퍽 하면서 이 벤치가 팍 나가네. 벤치가 그 쇠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가 팍 나갔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무식하면은 죽는구나. 저는 요 껍데기 인터폰만 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활선이죠. 그죠? 전기가 살아요. 활선을 그냥, 이거 잘라갖고 이면 되겠네. 빡 잘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전기 작업할 때는 두꺼비집을 내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녀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죽습니다. 아, 무식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무식함입니다. 뭐에 대한 12절에 자세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는 뭐에 관한 무지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무지는 하나님께서 극악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을 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 아니었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상숭배도 있고 뭐그 혼합 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선 그런 걸 말하진 않아요. 그죠?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술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뭐 하루를 마감할 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술한 잔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술 한잔하고 출근할 순 없잖아요. 야, 오늘 피곤할 것 같은데 한잔하고 딱 나가시, 딱 한잔하고 나가는 사람 없지요. 보통은 아침부터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일안 해도 되는 사람. 그죠? 하루 종일 놀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아침부터 뭐 맥주를 하고 뭐 펍에 앉아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일안 나가도 되거든요. 누가 일안 나가도 됩니까? 부자들이겠죠, 부자들. 가난한 사람 일 나가서 돈 벌어야 안 됩니까? 부자들은 앉아서 잔치하면 됩니다. 아침부터 술 마시면 돼요. 하나님 여기서 집은 것들은 부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자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부자된 사람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저녁까지 술 먹으면서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면서 말이지 잔치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이 모든 악기들이 어떤 악기인지 지금 현대 기술로 정확히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 포도주를 갖추고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잔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지금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간에 어휘가 재밌거든요. 갖추었어도 벗입니다. 벗. 갖추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잘 먹게 해주지 않았느냐. 아침부터 어떨 때는 술 마셔도 되지. 하루 종일 잔치하고 놀아도 되지. 그래도 너희 먹고 살 걱정 없지 않느냐. 그 복을 누가 줬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벗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음악 듣고 포도주까지 마실 수 있으니까 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라고 벗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갖추었는데 너희는 내 일에 왜 관심을 두지 않지? 너희들은 적어도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쉬어도 너희 먹고 사는데 걱정 없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이틀은 쉬면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즐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도 내가 허락해 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가진 무서움이거든요. 즐거움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닐 포스트만이라는 유명한 미디어 비평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 죽도록 즐기기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고 이렇게 원제예요. 이거 뭐 종교서적이 아니라 이 미디어 비평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뭔가 한두 마디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죽도록 즐기기.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 바로 죽기까지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즐겁기만 하도록. 오늘날의 놀이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진지한 슬픔에 빠져야 하는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요. 마약이 이제 꼭 하는 역할들이 그렇거든요. 전투에서 이제 군인이 뭐 포탄을 맞아가지고 뭐 팔을 한 짝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뭐 군의관이 뭐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후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후송이 안 가능하면은 거기서 그냥 가장 강력한 마약을 한 대 때려놓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마약을 강력하게 맞은 이 군인은 이 영웅심에 고취되기도 합니다. 하, 내가 그래도 인생 허사하지 않았구나. 내 팔은 저기 한 짝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여기서 죽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참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구하고 멋진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내 팔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울부짖는 겁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마약은 그 판단이 서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학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실 가장 정상적인 판단은 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우는 거예요. 울고 울부짖고 고통 속에 발버둥치는 겁니다. 일전에 그 게임 중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였는데요. 아이가 이 게임 중독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중독이 됐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문화의 특징입니다. 죽기까지 즐겁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애라서 뭐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니 초등학생이면 그거 다 압니다. 초등학생도 그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오락이 어느 정도 강력한 쾌락을 주느냐 하면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자기가 재밌는 거 플레이스테이션 옆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쾌락을 주입해 줍니다. 엄마가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데요. 아파 있는 그 엄마 옆에서 막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거릴 수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그 정도로 현대문화는 쾌락을 강력하게 주입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노래들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 지금 당장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제 이 성적표를 두고 아빠를 만나게 될 상황이야. 내가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막 어깨춤이 치어지는 거예요. 아, 막 뽀용뽀용뽀용 하니까 막 너무 신나고 매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래는 정말 내가 기쁜 상황인데요. 내가 딱 이어폰을 끊는 순간 깊은 침울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슬픔에. 정말 죽도록 즐기게 되는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항상 자기 감정을 성찰하면서 돌아보기는커녕 전환시키는 데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기분 전환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 전환의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깊은 죄책감이 빠져서 하루 이틀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삶의 정상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분 전환을 깨하게 됩니다. 감정 전환을 깨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만큼 상처를 입고 나자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는 기분 전환을 깨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깊은 회개와 반성, 뉘우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기분 전환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그럴 때는 와신 상담해야죠. 반성하고 돌아보고 시험을 망친 이 불쾌한 기분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기분을 겪지 않으리라 다짐해도 모자랄 판에 기분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오늘날 문화는요, 깊은 반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제 한국 뉴스에서 그 영주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뭐에 이용하냐 이래 보니까 그 강원랜드 도박장 출입하는데 아막 필리핀 그 영주권 이런 거뭐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또 도박한다고 가더라고요. 이 유흥업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박과 유흥 이런 쾌락의 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정말 그 죽도록 즐기기가 어떤 건지 볼수 있습니다. 가족 파탄 나고요, 직장 잃고 재산 날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더 놀랐던 거는 그보다 더 밑바닥이 있대요. 가족 파탄나고 직장 잃고 재산 날렸는데 그보다 밑바닥이 뭐냐 하니까 보니까 사채 끌어다 쓰고요. 심지어 그 자기 장기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 장기를 갖다 팔고 도박장에 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뉘우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기괴한 상황을 이 현대 문화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내 장기를 갖다 팔면 장기를 파는 그 고통이 먼저 다가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장기를 갖다 파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보다 빠진 거에서 땡기는 것이 더그 쾌락이 더 크다는 거죠. 정말 기묘한 상황을 오늘날 문화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드라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 스포츠 좋아합니다. 어젯밤 9시에 그죠? 큰일 있었는데, 그 LA 다저스에 그 유현진 선수가 나와가지고 2차전 선발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윤지사님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시던데, 제가 그뭐 미리 알고 있었지요. 예, 미리 9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어제는 아쉽게 내려갔어요. 예.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저도 꺼버렸는데, 끄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거 야구 보고 축구 보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이거, 야, 나중에 목사님 이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더냐? 아, 그때 롯데가 이겼어야 됐다. 그때 몇 년도 한국 시리즈에 그 말하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밖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요, 야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축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뉴욕 그뭐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는 서로 앙숙일 것입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실상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도 보면은 예배처럼 시간을 정해져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예배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매일 되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함께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현대 종교지요. 이 문화라는 것이 현대 종교가 되풀인 겁니다.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습이 보면 시간 찾아가지고 테레비 앞에 딱 앉고 그 시간만큼 나의 시간을 나의 온그 신령과 이 진정을 다해갖고 갖다 바치고 그죠? 그 드라마 주인공에 몰입해가지고 그죠? 때때로 흥금도 합니다. 예, 막 흥금도 하고 그 제품도 사고 그죠? 흥금도 하고 예, 이 예배 의식입니다.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 살다가 죽을 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내 일생 뭐가 남았나? 그 드라마를 여러 편 봤지. 복수와 배신, 뭐 사랑과 재벌과 뭐 여러 운명을 다룬 거죠. 내 뭐가 남았나? 롯데가 내 인생에 몇번 우승을 했나? 두 번, 세 번. 내 인생에 세 번밖에 우승 못 했나? 딴 팀이 10번 우승했는데 이라고 죽는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십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월십의 요소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적절히 즐길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이들의 목적은 우리 삶을 통째로 삼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미를 죽기까지 느끼게 해서 우리 삶을 삼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테레비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삶을 삼키고자 하는 것. 스포츠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삼키도록 하는 것. 우리가 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보면은 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은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내몸 거리를 따뜻하게 해줄 만큼의 불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가볼까 가볼까 하다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쾌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상숭배, 뭐 혼합결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나오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이런 악기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세상에 재밌고 신나는 거다 모아놓은 거예요. 값비싼 포도주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인해 날리게 되는 이 시간,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요. 가장 뭐라 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무식한 그런 태도를 죄로 여기십니다. 이게 뭐가 악한 일일 수 있습니까? 노는 것 좀 좋아했다 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뭐 노는 거좀 좋아했다고 가족을 안 돌본 것도 아니고 재산 날린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졌다고 이걸 갖다가 막 죄라고 하면은 이런 신이 있다면 너무 억지스러운 신 아닙니까? 무언가에 사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동은요. 정말 평범한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관심 안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뭐 아는 사람 아니고야. 뭐저 사람이 뭘 하고 가든 뭐 옆에 스쳐 지나가든 사실 아는 사람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누가 부르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평범성입니다. 그죠? 이 평범성에 대한 고발이 아주 이 탁월한 철학책 중에 하나가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쓴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졌던 그 아이히만이라는 그 군대 장교 그 재판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총 책임자였습니다. 물론 그 위에 그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또 국가보안성 장관 하이드리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15년 동안 숨어 살아요.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숨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그 1960년대에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한테 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 모사드한테 검거되게 된 그 결정적인 제보가 아마 이제 막 얼굴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아들 때문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 장남이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유대계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여자친구한테 자랑을 떠벌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유대인 학살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어디든지 숨어 있어도 팍팍 우리 아버지 눈에 한 걸리면은 그거는 바로 유대인 탁 잡았다. 이래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장남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이스라엘 외교부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이 세계적으로 그 전범 재판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전범 재판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 아돌프 아히만이 사형장에서 보인 태도도 나옵니다. 죽을 때도 당당해요. 이 교수대로 가기 전에 모습이 섞여 있는데 자기가 이제 교수대로 걸어가기 전에 와인 한 병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병을 비웁니다. 반병을 비우고 옆에서 이제 독일의 그 개신교 윌리엄 힐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 그 목매달 때 그 성경 읽어줄까? 자기 거절합니다. 내한테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을 텐데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다. 간수들이 검은색 두건 씌워줄까 물어요. 혹시 겁날 수 있으니까, 그죠? 교수형이니까. 두건도 필요 없다 합니다.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다. 이게 자기 마지막 말이죠. 뭐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교수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요, 이 사람의 생각 없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을 믿는다면서 죽음 이후의 삶은 믿지 않는다 하는 이 나치스에 중독된 이 사람의 표현, 잠시 후면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으면서 죽는 이 모순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것. 죽음 이후에 삶은 믿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마지막에 여기서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해요.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무식이 무서운 까닭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데 있다는 거예요. 무식은 큰 악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살인과 같은 악이 아닙니다. 정말 평범합니다.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칼을 든 강도보다 무식은 평범해 보입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유혹하는 길거리의 여인보다 무식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쉽게 무식에게 점거당하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 착각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차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 자를 혐오하십니다. 무식은 겸손이 아닙니다. 무식이 겸손한 것이라면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녀석이 가장 겸손한 것이어야 할 텐데 저는 도리어 못하는 아이들의 오만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벌써 어른이 된양 선생님의 말씀이 가소롭다는 거만한 태도로 학교 다니는 녀석들을 늘 봐왔습니다. 싸움질이나 하고. 무식이 겸손이라면 배우지 못해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교도소는 그야말로 겸손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도 자기의 범죄를 무용담 삼아서 자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많이 전해 듣습니다. 무식을 겸손과 엮는 것은 그야말로 범주 오류입니다. 내가 학자가 되려고 척척박사가 돼야 된다고 막 알려고 애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소위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해봐야 뭘 알겠냐고, 다 알아봐야 뭘더 알겠냐고, 알아봐야 해봐야 피곤하고 잠만 오지. 젊은 사람들만큼 머리도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죽도록 해봐야 내가 뭐 젊은 사람 따라갈 수 있나, 똑똑한 사람 따라갈 수 있나.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 여러분 다들 금메달 따고 국가대표 선수 되려고 운동 열심히 합니까? 해봐야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요. 잘하는 사람 반도 못 따라갑니다. 아, 내가 1년 이 악물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걸 할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즐기면 됩니다. 못 따라가요. 금메달 선수 못 따라갈 거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됩니까? 그 경쟁적인 사고방식에 패해지요.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운동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만큼 하지 못해도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선수만큼 못해도 우리 부지런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걷는 거 그것도 운동이라고 막 열심히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은 없어요? 다 핑계지. 아,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봐봐야 뭘 알겠어. 다 핑계 아닙니까? 뭘 성경을 알아서 신학자만큼 알라는 뜻입니까? 목회자만큼 알라는 뜻입니까? 운동을 하면서, 걷기 운동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헌금 도둑질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그 아이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를 간지럽히는 음악과 눈을 만족시키는 여러 문화와 맛있는 음식, 온갖 내 마음을 빼앗는 이 현대 문명의 이기에 빠져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요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미안한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무언가 우리 삶은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 눈물도 못 나오게 만드는 오락이든 기분전환 시켜주는 오락이든 재밌는 TV 프로든 스포츠든 그게 빠찡꼬든 그 수준이 되면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장례식인 줄도 모르고요. 이 공자는 논어에서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이 으뜸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곤란해져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그러나 곤란해져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곤란해져도 배우기는커녕 기분전환만 시키는 문화 속을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갈 학교가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그저 기분 좋은 음악만 들으면서 전환만 시키려고 합니다. 곤란해져도 배우고 싶지 않고 그저 적당한 노래로, 적당한 뭐 드라마로, 적당한 스포츠로 달래고자 하는 문화 속을 살아갑니다.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기는커녕 커다란 스크린 앞에서 술이나 마시며 재밌는 스포츠나 보려고 합니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곤란해져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등임에도 불구하고 평범성이란 가면에 가려져서 자기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평범한 삶이다라면서 애써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뭐 별반 차이 있나?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일이 바빠가지고, 나는 아직 학생이라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바빠도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가운데 다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관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바빠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손에 못 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다 바쁘다 해요. 정말 바빠요 그 사람은. 그런데 돈한푼 흘리고 다니는 거못 봤습니다. 바빠도 돈에는 관심이 있으니 돈은 안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좀 바빠가지고 흘리고 다니면 옆에서 죽을까 해갖고 보고 있는데 안 흘려요. 바빠도 자기 사랑하는 건다 챙기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돈은 안 흘리고 다닌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 안 흘리고 다닌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아이 학예회 하는 시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늘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타협할 거 없어요.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 나온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종교서적 끼고 다닌다고 뭐 핍박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집살 돈을 걱정하지, 오늘 밥값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로움, 즐거운 문화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너희 하루 쉬고 하루 아침부터 술 먹게 해주고 그렇게 음악 좋은 음악 들으면서 놀수 있게 해줬는데도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과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추었어도라고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 평범성, 다른 말로 무식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애인이 이별을 통고합니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헤어지자 합니다. 충분한 이별의 사유가 됩니다.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그 애인이 장미라면 치가 뜨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장미를 사다 바친다면 그건 헤어져도 됩니다.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평범성이 되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부지런한 만큼 마음과 지성도 부지런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리지 못했던 큰 복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기 먹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서양 사람들은 조선 하면은 지극히 가난하고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듯 번영한 국가를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참으로 증인이 되었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서 주의 뜻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불쌍한 이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지성을 괴롭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무식을 책망받지 않고 나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받지 않고 온전히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계획들로 행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셔서 우리의 보는 것에 우리가 당장 만질 수 있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의미와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